자, 사도행전 24장을 같이 펴시고요.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사도행전 24장. 일단 펴놓으시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의 이 부분을 이제 머릿속에 그려보실 때 여기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이거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유대교에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래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신실한 그 사람을 죽이는 일에 이제 가담을 하고, 그리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열심히, 그야말로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이제 다마스커스로 또 이제 그때도 또 성도들 잡으러 가는 거였죠. 가다가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들어서 쓰셔서 이방인들에게 빛을 비추고자 하는 그릇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서 쓰시기를 시작하시는데, 이 사람이 지난번에는 그 이전에는 성도들을 죽이기 위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녔던 사람이 이제는 변해서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과 부활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저기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이제 소아시아의 그 여러 지역들을 선교 여행을 하고 유럽에도 또 가고 이렇게 해서 선교 여행을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죠. 그런데 이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할 때 많은 사도 바울을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거기 가면 당신에게 많은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니까 안 가는 게 좋겠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당도했을 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그 기둥처럼 이렇게 이제 여겨지는 야고보 사도가 있는데, 그 야고보 사도가 이제 바울에게 제안을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 율법에 열심히 있는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있는데, 그들이 소문을 듣기로는 바울 형제가 지금 율법을 이렇게 폐하도록 가르친다는 그런 이 소문이 있으니 이게 참 좋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제안을 한 것이, 거기에 이제 서원한 사람 넷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 서원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비용을 대서 머리를 깎게 하고 그런 어떤 정결례를 하게 하는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이 하게 해주면, 아, 사도 바울 이 사람도 율법을 그렇게 폐하는 사람은 아니구나 하고 모든 유대인들이 생각할 거 아니냐. 이 제안을 사도 바울은 받아들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핍박이 두려워서 그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또 이렇게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제 권면할 때 그것을 또 너무 이렇게 또 그걸 거절만 하는 것이 또 능사는 아니다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웬걸 핍박은 다른 데서 오고 말았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와가지고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을 이제 성 밖으로 끌어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온 지금 도시가 다 소동이 일어나면서 이 사람 죽여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이제 여차하면 죽는 순간이죠. 그 순간에 이 지역의 이 경비를 맡고 있는 루시아라고 하는 총대장, 로마 군인 총대장 루시아가 이제 이쪽으로 달려와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렇게 보니까는 이제 사람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제 데리고 가죠. 데리고 가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난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시민을 함부로 그렇게 죽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벨릭스 이제 총독에게 이렇게 보내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이제 사도 바울을 암살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0명의 이 암살단이 조직이 돼가지고는 사도 바울 죽이기 전에는 내가 식음을 전폐한다. 그 사람들 나중에 굶어 죽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 못 죽였는데 분명히. 근데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벨릭스 총독에게 먼저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죠. 벨릭스 총독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이제 가이사랴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이제 유대인들의 손에서 이제는 로마 사람들의 손으로 이렇게 이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루시아라는 사람, 총대장 루시아와 그 다음에 벨릭스와 그 다음에 베스도와 그 다음에 아그리파 이렇게 네 사람에게 이제 네 사람의 손에서 이제 보호도 받기도 하고 또 신문도 당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이 과정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이제 중무장을 한 군인들과 함께 이 사도 바울을 보냈는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제 거기까지 쫓아옵니다. 아주 뭐 종교적인 열심 이게 참 대단히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또 쫓아와가지고는 더들로라고 하는 그 변호인도 변호사도 대동을 하고 와가지고 이제 로마법에 이제 호소을 하게 되는 것이죠. 벨릭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소송을 걸었는데 해결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하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인데요. 이 벨릭스 총독이 이제 이 총대장 루시아가 써보낸 이런 편지들도 다 읽고 하면서 상황을 다 파악은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법정에서 이제 그 법정을 열어가지고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도 듣고 사도 바울의 이러한 이제 변호 내용도 듣게 되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더둘로라는 사람이 여기 와서 24장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은 몹쓸 전염병 같은 자요 세상 곳곳의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서 선동을 일삼는 자며 나사렛 종파의 주모자다. 이 사람이 또 성전을 더럽히려 함으로 우리가 그를 붙잡아서 우리 법에 따라 재판하려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합니다. 근데 이 루시아라는 총대장이 이게 우리에게서 이 바울을 뺏어갔다는 것이죠. 바울의 이제 변론을 이 벨릭스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변론하는 장면이 24장 10절서부터 나오면서 거기 이제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논쟁하거나 회당들이나 도시에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자기는 로마법에 의해서 어떤 이 폭동, 소요를 일으키거나 선동을 하는 그런 죄에 해당될 것이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 거 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증거를 전혀 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제적인 그런 문제가 뭐냐 하면서 이제 종교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 길을 따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하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나이다. 또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내가 가졌으니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17절 이제 내가 여러 해 뒤에 내 민족을 위하여 구제물과 헌물 가지고 와서 드릴 때 내가 무리와 함께 있지도 아니하고 소동을 일으키지도 아니한 채 성전에서 정결하게 된 것을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알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로마법에 거칠 것이 전혀 없다. 그 법을 어긴 적이 전혀 없다. 예, 단 한 가지 내가 지금 신문을 받는 것은 21절 이날 내가 너희로 인하여 불려나와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해 신문을 받노라 한 이 목소리 외에는 다른 것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종교에 관한 문제로서 죽은 자의 부활을 선포한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법정에 서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랬더니 32절에 보니까 벨릭스가 이제 이것을 다 듣고 나서는 재판을 연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총대장 루시아가 여기 직접 와서 이렇게 얘기할 때까지 내가 좀 재판을 연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에 24절에 보니까 며칠 뒤에 벨릭스가 자기 아내인 유다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이 로마인인데 지금 유다 여자와 지금 결혼을 해 있습니다.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일본 군이 지금 한국 여자를 뭐 아내로 맞은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뭐 그냥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해 그의 말을 들었다. 그래서 바울이 뭘 선포했냐 봤더니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관해서 설명을 했다. 그랬더니 벨릭스가 떨었다고 했습니다. 벨릭스가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네 길로 가라. 그러니까 물러나고 적당한 때 내가 너를 다시 부르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한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내용은 지금 여기 보니까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이었습니다. 물론 이 안에 이제 부활의 복음이 포함되는 것이겠죠. 사도 바울은 어떤 의의를 선포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선포한 의의는 절대적인 의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의의는 상대적인 의의예요. 상대적인 의의. 이러한 의의는 미국에서는 의였는데 아프리카에 가서 보면은 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의인데 100년 전에는 악이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인 의예요. 상대적인 의. 그렇죠? 조선시대에는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 뭐 칠거지약 맞습니까? 악이죠. 악.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도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 모든 여자를 다 쫓아냅니까? 아니죠.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그 옛날의 사고방식에 여전히 묶여있는 사람도 있지만 현재는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 세상에서 생기는 그러한 문제, 인간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의라는 것은 늘 언제나 상대적인 의의인 것입니다. 절대 좌표가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이 의의라는 것은 절대적인 의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도 장소가 바뀌어도 변함없는 절대적인 의의, 그것은 하나님께 기준을 두게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를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그래서 저도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절대적인 의의에 대해서 이제 제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제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람이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내가 그래도 내 친구 아무개보다는 그래도 나는 낫잖아. 내 친구 아무개는 너무 쉽게 거짓말도 시키고 사기도 치고 하지만 나는 최소한 그렇게는 안 살잖아. 이래가면서 이제 나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뭔가 사람들 보기에는 그래도 의로운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판별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거울 앞에 나를 딱 세워보면 그러면은 내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거울 앞에 세우면 마치 멀리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내가 이 100m 미남일 수가 있어요. 얼굴도 막 뽀얗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의, 즉 그 거울 앞에, 즉 거울을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면 그러면 온갖 주름과 잡티와 점과 상처, 흉터와 이런 게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거울, 절대적인 거울 앞에 인간을 세웠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아 내가 의롭지 못하구나, 하나님만큼 거룩하지 못하구나, 하나님은 100점을 요구하시는데 나는 100점이 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선포한 의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절제를 선포했다 그랬습니다. 절제, temperance, 절제. 왜 절제를 이야기했을까? 이것은 인간이 죄인임을 지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완전한 절제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뭐가 옳고 그름을 알게 됐다 하더라도, 정말로 내가 거짓말 시키는 게 죄구나 알았다 하더라도, 정말로 내 혀를 제어해서 절제해서 내가 정말로 거짓말을 안 시킬 수가 있습니까? 탐욕이 죄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 하더라도, 정말로 나를 절제해서 TV의 홈쇼핑 앞에서 내가 이 다이얼을 안 돌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절제라는 것이 이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절제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을, 이 절제를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도가 튼 사람인 거예요. 그럼 정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인간 중에는 완전한 절제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탐심이라는 것 자체가 절제의 부족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문제, 절제의 문제를 들어서 벨릭스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딱 이제 못을 박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죄인이고 자기 자신이 이제 죄인으로 드러났을 때 그때 이제 해야 되는 이야기는 뭐냐면 죄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 이것을 이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가올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을 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서도 여기 바울이 마르스 언덕에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거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2장 6절에도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이런 걸 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걸 이제 전했을 때 사도 바울이 정말 이 벨릭스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신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내가 이 상태로 죽으면은 나도 영락없이 꼼짝없이 지옥에 가는 것이구나 하고 그것이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두려워서 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는 목양자만 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 그러는데 이제 일반 교회들에서 전도의 개념은 뭐냐면 사람을 그냥 이렇게 교회로 데려오면 전도라고 얘기해요. 뭐 전도의 한 방편은 될 수 있지만 사실 그게 정확한 전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펴서 그 사람을 복음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그게 정말로 전도예요. 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이게 글자 그대로. 우리가 구령을 하다 보면 그러면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그 사람에게 정말로 정확하게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사실은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 사람이 정말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가는 거구나 하는 것을 정말로 진심으로 믿게 하는 거 그게 사실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만 되면 그러면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죄사함 이걸 전하는 게 쉽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그 앞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 그렇게 죄인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소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파 교회들에서 그걸 잘 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전도 집회를 하면서 정말 이 사람이 이 죄인이라는 거 아주 그걸 아주 그냥 못을 박죠. 그냥 아주 핀을 꽂죠. 바닥에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딱 인정하게 한 상태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우리가 그런 건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전했더니 이 벨릭스가 이제 두려워서 떨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단히 정말 의아한 그러한 이야기가 그 뒷부분에 전개가 됩니다. 이렇게 두려워서 떨었는데 사도 바울을 그냥 돌려보냅니다. 이번에는 네 길로 가라. 적당한 때 내가 너를 부르자. 그래놓고는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고 그를 풀어주기를 바랐으므로 더 자주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러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불러다가 수시로 복음을 들었는데 그랬는데도 이 사람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도 알고 두려워서 떨기도 하고 했는데 이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아요. 이렇게 하는 데에는 아마 두어 가지 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아내가 누구라 그랬죠? 아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아내가 유대인이에요. 자, 유대인이면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율법에 맞지 않는다고. 그런데 이 벨릭스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남편은 그리스도인, 아내는 유대인, 가정이 완전히 파탄이 나겠죠. 그걸 우려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옳은 게 뭔지는 다 아는데, 다 들어서 이제 지금 다 확신도 하게 되고 알게 됐는데, 그러나 지금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회심의 결단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이런 어떤 인간관계, 이 문제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또 하나의 문제는 여기 보니까 돈을 받고 그를 풀어주기를 바랐다. 돈에 대한 탐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탐욕이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벨릭스는 시간만 끌고 정확한 그런 어떤 정치적인 판결을 내리지 않은 채 그렇게 2년을 보내다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스도라는 사람으로 이제 총독이 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2년 동안에 벨릭스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뇌물 받을 궁리만 하다가 구원은 못 받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떠나게 됐는데 이 기간 동안에 대제사장 무리들은 또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빨리 이거를 처단해서 죽여야 되는데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되는데 이렇게 꾸물럭거리고 있으니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그런데 이제 총독이 바뀌면서 베스도라는 사람이 이제 총독으로 오게 되는 게 이제 25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총독으로 부임한 지 사흘 지났을 때 3일밖에 안 됐는데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또 득달같이 달려와가지고는 바울을 또다시 이 베스도에게 새로운 총독에게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5장에서는 이제 바울이 베스도에게 인계가 되면서 이 세상 권력이 이제 교회를 계속해서 심판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 이 장면에서 이제 바울이 카이사르에게 청원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유대인이 베스도가 부임한 지 사흘 만에 바울을 고소해 가지고는 예루살렘으로 이 사도 바울을 다시 데리고 오려고 이제 꾀를 부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런 의도에는 사도 바울을 정말로 예루살렘까지 잘 모셔와서 거기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재판을 해서 이렇게 할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중간에 낚아채서 그냥 무조건 죽이려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이러한 계략에 걸려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고소하려면 가이사랴에 와서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가이사랴에 와가지고 이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제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 9절에 먼저 보시면 이제 베스도가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려고 바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거기서 이 일들에 대해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자 하느냐. 너 예루살렘 가서 재판 받을래?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바울이 그걸 거절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내가 카이사르의 재판석에 서 있으니 마땅히 거기서 재판을 받을 것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1절에 만일 내가 범죄자이거나 혹은 죽을 짓을 하였으면 죽기를 마다하지 아니할 터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소하는 이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나이다. 내가 카이사르에게 청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카이사르에게 청원하나이다 하는 이 선언은 이제 로마인들로서는 일종의 어떤 특권처럼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율리아노스의 법에 의하면 황제에게 상소한 로마 시민은 재판관이 채찍질하거나 사형에 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이사르 앞에서 그러니까 대법원과 같은 거, 헌법재판소 뭐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최종 재판소 앞에 거기 가서 내가 받기 전까지는 그 이전에 어떤 다른 판결을 이제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청원, 가이사르에게 내가 청원하나이다 하는 이 청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유대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유대인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 사도 바울이 이 카이사르에게 청원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하급 재판소에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며칠 뒤에 아그리빠 왕이 이제 이 베스도에게 놀러 왔습니다. 이때 이 아그리빠가 이제 헤롯 아그리빠 2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이 여러 명의 헤롯이 나오는데 이 지금 여기 25장에 나오는 아그리빠가 헤롯 아그리빠 2세예요. 이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야고보를 칼로 죽였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그리빠가 이제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베스도한테 이렇게 전해 듣고는 대단히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디 나도 한번 그러면은 뭔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재판을 다시 열어서 이제 아그리빠 앞에서 또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25장 23절에 보시면 22절부터 보시면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직접 그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하거늘 베스도가 이르되 왕께서 내일 그의 말을 들으시리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고 화려한 행렬을 거느리고 와서 총대장들과 도시의 주요 인사들과 함께 청문회장으로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령으로 바울이 끌려 나왔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이 세상 권력이 이제 복음을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복음을 이제 판단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6장에는 이 아그리빠 앞에서 변론하는 바울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 신문을 받는 것은 부활에 관한 소망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걸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는 자기의 그 회심 간증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제 아그리빠는 특별히 더 이 유대인들의 어떤 유대인의 문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기 3절에 보시면 26장 3절에 보시면 이는 특히 왕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모든 관례와 문제를 잘 아시는 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인이지만 그러나 유대의 관습과 문화와 종교와 이런 것들을 빠삭하게 알고 있는 이 아그리파였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좀 더 상세하게 이제 자기의 회심 간증까지를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쭉 이렇게 해 내려가는 것이 26장 이렇게 쭉 이제 나오는 것이죠. 뭐 이 얘기를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24절에 보니까 26장 24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자기를 위해 말하며 베스도가 큰 소리로 이르되 바울아 내가 제정신이 아니니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더니 기껏 하는 얘기가 너 미쳤구나 이렇게. 근데 이거 미친 XX 아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미친 자구만 이거. 보아하니까 공부도 많이 했고 대단히 인텔리한 사람인데 박식하고 그런데 보니까 완전히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 공부를 너무 많이 하더니 미쳤구나 하고 이제 조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바울이 뭐라고 25절에 보니까 베스도가카 나는 미치지 아니하였으며 참된 말과 맑은 정신의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들에 대하여 아심으로 내가 왕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아뢰나이다. 또 내가 확신하는 바로는 이 일들 중 어느 것도 왕께 숨겨지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한 구석에서 일어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아그리파 왕 당신도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이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27절 아그리파 왕이요 왕께서는 대언자들의 글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때 뭐라 그러냐면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다. 너 얘기 조금만 더 듣고 있으면 나도 홀딱 넘어가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29절에 각하뿐 아니라 이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당한 것을 빼고는 거의 나와 같이 되고 전적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참 얼마나 참 담대하고 당당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아그리파와 이 여기 모인 사람들은 아주 크고 화려한 행렬을 하고 지금 옷들도 막 삐까뻔쩍하게 입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주눅이 들게 할 만큼 그런 화려한 행렬로서 지금 와가지고 청문회장에 앉아 있으면서 높은 의자에서 재판관의 입장에서 지금 앉아 있는 것이고 바울은 지금 먹지도 못해요. 제대로 잠도 못 자요. 이게 세수는 제대로 했겠습니까? 얼굴은 정말 형편없이 그렇게 변했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바울에게 있던 그 육체의 가시 이것이 이제 안질이었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눈도 제대로 뭐 시력도 좋지 않아요. 키도 아마 조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이제 폄훼하면서 얘기하기를 문장은 좋은데 말솜씨는 별로다 또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 쇠사슬에 묶인 채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너무너무 당당한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자유인으로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나를 설득해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참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완전한 그리스도인 정말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너무너무 좋을 일이었는데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의는 쓸모없으며 거의는 그저 실패한 것이며 거의는 더욱 괴롭게 울부짖을 만큼 슬픈 것이고 거의는 그저 잃어버려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다른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의 하늘나라에 간 구원은 지옥에 착륙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의 하늘나라의 간 구원, 결국은 지옥에 착륙한다는 것입니다. 아그리빠와 같이 참 근 6천년 동안, 이 인류 역사 6천년 동안 이 아그리빠와 같은 사람들이 지구를 거쳐갖고 지옥은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또 어떤 분이 이야기했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 거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 지옥일 것이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아그리빠가 다 들어보니까 사실 별건 없거든요. 로마법에 저촉될 것도 없고 그냥 단순히 한 이 어떤 그 유대교 광신자, 유대교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어떤 종교적 광신자의 그런 이야기이지 무슨 사형에 처해야 될 그런 이유가 이제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만약에 카이사르에게 청원한 것이 아니었다면 그냥 여기서 석방될 뻔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냅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요 부분까지만, 지금 장으로 칠 때는 저희가 이제 26장 전체를, 오늘 25장 26장 전체를 저희가 진도를 나간 것이 되고, 여기서는 교리적으로 이렇게 무슨 큰 중요한 그런 사건은 이제 없습니다. 이제 로마에 가기 위한 과정에 지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27장과 이제 28장을 남겨놓고 있고, 요것이 끝나면은 저희가 이제 새롭게 로마서를 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우리 찬송 한장 하고 우리 마치십시다. 오늘 이 날씨도 덥고 공부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시죠. 이제 지체들 중에서 졸음을 또 이기기 위해서 서서 듣기도 하시고 예. 어떤 분들은 맘 놓고 졸기도 하시고 예. 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저도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누가 여기서 우리 장영재님 여기 나와서 가르치시고 저 아래에 있으면 저도 졸고 있습니다. 예, 고생들 하셨고요. 우리 찬송 마지막 찬송을 360장 한 장 하십시다. 360장입니다. 우리의 성경 지식이 늘어나고 교리적인 기초가 쌓이는 게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쌓이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쌓이는 건 없고, 이렇게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맑은 날, 뭐 졸린 날, 공부 잘 안 되는 날, 공부 잘 된 날, 이런 게 다 쌓여서 조금씩 조금씩 쌓여서 우리의 교리적 기초가 다 잡혀가는 겁니다. 자, 360장 찬송 한 장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조금만 빨리 하시겠습니다.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내 영혼은 예수님으로 깊은 찬송 부르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한숨 쉬는 불행이 변해 깊은 찬송 부르니 괴로움을 주던 환경이 천국으로 변했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금은보화 다 준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며 명예 지위 훌륭하단들 주님만은 못하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속지 마라 세상 허용해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증거 물만큼 받았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주님의 자녀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참 이제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영의 아버지가 생긴 저희들, 주님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참 하나님을 섬길 때 주님 저희가 세상에도 한 발을 딛고 또 하나님께도 한 발을 디딘 채 끊임없이 갈등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뛰어드는 그러한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인간이 행복해지는 것은 물질을 많이 가졌거나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을 성취해서 정말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행복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행복이 너무나도 짧고 더 큰 것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위해서 발버둥치며 상대적으로 또 자기보다 더 가진 사람들 더 많이 성취한 사람들을 보면서 자존심 상하고 참 또 부러워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뛰어들어서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푹 잠겨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사람이 왜 사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참 얼마나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누리게 이렇게 참 예비해 놓으셨는지를 깨달으면서 사람이 정말로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복된 소망 침례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그게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혹시라도 참 그 마음속에 갈등하면서 참 하나님의 그 주변을 머뭇거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빠져도 헌신해도 참 될까, 너무나 재미없는 삶이 아닐까, 그렇게 되면 나는 뭔가, 내 삶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헌신이 되어서 참 온전히 주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풍성한 것들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건강이 좋지 않아 고생하는 지체들이 저희 중에 있고 또 경제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서 고생하는 지체들이 있고 또 가족을 돌봐야 되고 부모님을 또 병간호를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또 참 부모님의 삶을 또 이제 돌봐드려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가는 그러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힘을 주시기 원하고 결코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 연약한 무릎을 주님께서 굳게 세워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참 모든 지체들이 늘 깨어있으며 하나님 앞에 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우리가 이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몸을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여름철에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가 기진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